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시면서 보냄받은 자의 자세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 역시 보냄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 역시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 못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12절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봤었습니다. 이 약속은 어찌 보면 믿져도 이득 보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수를 위해서 평안을 비십시오.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빈 평안은 그 대상이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안은 반드시 빈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져도 이득이라는 거지요. 이런 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만 이런 원리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권능을 같이 주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됐었죠. 이런 권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바탕하지 않으면 평화의 복음은 증거될 수 없고 또 세상의 악과 같은 자세로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나중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속에 더 사실적으로 있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천국의 백성들의 순례길에 여전히 지속되는 의로운 싸움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질 것이 뻔한 싸움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확신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약속입니다. 양과 이리 또는 뱀과 비둘기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동물이고 이미 싸움의 결과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확신에 찬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오직 이것입니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지혜가 있다고 해도 사실 간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리는 사실 간교함의 상징의 동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과 같은 양심과 도덕은 이 세상에서는 사치품 정도로 여기고 양같이 순한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남의 것을 뺏어먹는 데 이골이 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간교한 세상에 양처럼 가라니 세상적 가치로는 분명히 이해가 불가능한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이리 가운데지만은 세상이 이리와 같이 싸움터되고 전쟁터되고 먹을 것을 서로 빼앗는 그런 장소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향해서 양으로 가라. 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리와 희생으로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서로가 물고 먹으며 으르렁거리는 이리의 싸움터 같은 세상에 양으로 가는 것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음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보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보내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함께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가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양으로 가라는 것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철저하게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양으로 행세하고 어느 때는 같이 이리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양으로 살아야 되고 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양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내 일생 다가도록 주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가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철저하게 무저항주의로 세상의 병기나 권모 술수를 거부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진리편에 서서 끝까지 양으로 살고 양으로 일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부를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이리 가운데 양으로 가는 것은 뭐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들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뱀은 지혜롭기보다는 간교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라는 말씀은 간교하라는 당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국의 일꾼들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것이고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뱀을 능가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꾀를 내다가 간교한 죄인이 되고 말았고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 간교한 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뱀 가치가 아닌 뱀보다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명령이 완료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언급되는 비둘기는 사실적으로 순결한 새로 까마귀와 비교되는 것을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창세기 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물이 가마귀까지 땅에 두루다니면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추경학자들은 이렇게 예랍니다. 그때 떠다니는 수많은 죽어있는 시체들을 까마귀는 오히려 즐기면서 그 물이 감할 때까지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비둘기는 그런 냄새나고 썩은 곳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비둘기와 까마귀의 이 간격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비둘기의 순결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비둘기의 눈을 아름답고 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아가서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접하게 되죠. 아가서 1장 15절을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4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보십시오. 사실 영두산 공원이나 우리 여기 집에도 가끔 전기줄에도 그렇고 마당에도 비둘기가 내립니다만은 별로 밑에 똥 싸는 거 보면 더러울 때 이럴 때 없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의 눈을 보세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비둘기 눈이. 그래서 아마 비둘기를 순진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간교한 사람일수록 그 대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일수록 서로 얼굴을 면대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비둘기의 순결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 비둘기를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호세아 7장 11절 상반절에 그런 표현도 나타나서 순하거나 착한 것이 악에 이용당할 때는 어리석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야만이 진정한 순함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일꾼들인 우리는 사람을 타락시킬 정도의 뱀의 지혜와 그러면서도 깨끗한 눈을 가진 순진무구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조봉에서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명하심을 듣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이란 불신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란 악의 도구가 되기 쉽고 진리와 경건보다는 함께 죄를 짓는데 휩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호산나라고 예수들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었던 바울과 함께 활동하던 그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가하던 바울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도 사도행전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조석으로 세상의 변화에 밀려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여 성결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크게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세상에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책임을 철저하게 져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 또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증거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기도나 충성된 그의 종들이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채찍질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리고 사형시키고 괴롭히면서도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를 사형시키고 괴롭히는 오히려 그들이 더 속으로는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문을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철저하게 정신무장이 된 로마의 시위대에 바울은 죄수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착고에 손이 묶인 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 안디바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면 비록 믿는 것으로 권력 앞에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증거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변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9절에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복음에 관한 한 변호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나중에 사도들에게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는 것들을 역시 사도행전에서 읽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변사 더들로를 세워서 변호하지만 바울이 더 호소력 있는 변호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언변이 아니라 바로 바울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변호사를 세웠지만 베드로나 바울은 변호사를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적어도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일꾼들의 변호 역할을 확실히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끌려갈 때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언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그의 일꾼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미움이 팽배한 속에서도 철저하게 사랑으로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쩌면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현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미래적인 말씀이면서 신앙과 불신의 간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미움이 팽배할 세상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런 경계와 함께 사상의 간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골의 깊이를 더불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다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되면서 뒤에 계속될 예언의 말씀들과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같은 장 35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상의 차이는 민족과 나라 간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나타남을 오늘의 세계 속에서도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핏줄보다도 사람을 더 강하게 가르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간격, 사상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천국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보호는 역시 여기에서도 철저할 것임을 주님은 보증해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복음 위에서 생명을 바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잖아요. 동일한 약속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언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역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고요. 같은 내용이 짧게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어둠과 미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철저히 산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미움받을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밥 먹듯이 지는데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산다면 저들의 죄가 탄로날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고 세상은 득실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일을 세상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속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미움을 받는다면 슬퍼해야겠지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과 사뭇 차이가 있고요. 또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과도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비폭력주의의 복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역시 지리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조화를 해야 하는 말씀 역시 같은 마태의 기록에서 보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24장 14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세상을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리 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같은 이리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지키시는 완전한 목자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양으로서 하늘의 지혜와 양의 순결로 갈 때 주님은 어떤 위기와 권세 앞에서도 성령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는데 그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변명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증인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은 없어지고 미움이 팽배한 세상이 되어 가겠지만 복음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천국의 일꾼들이요. 또 죄악 세상에 의롭게 사는 하늘의 백성들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대로 수용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섬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